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 영혼의 자소인 그 심령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와 하여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새 생명 부어주신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들에 작정하시고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보이는 이 짧은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한 예비적 인생을 저희가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날마다 시간 속에 사는 존재들이지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 속에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새 생명받아 살아가는 영적인 윤택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나 육체로 망할 자가 아님을 생각하며, 주께 주신 이 고결한 육신의 삶을 하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부패하고 또 죄성으로 인한 많은 일들이 모든 부딪히는 상황과 사물 앞에서 우리를 곤고케 하고 짐지우게 하나, 우리가 그것으로 멸망할 자 아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린 자이기 때문이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내새 생명 주시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여시고, 참 실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거룩한 자요 주 안에 생명을 누린 자이옵나이다. 이 같은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사는 모양이 각기 다를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힘을 얻어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제가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 인생 속에 이미 맛보아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뒤로 하고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자리에 회집하옵나이다. 하이데브 유리문답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 귀한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이 그 깨닫는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기름진 큰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리문답 우리가 46문을 보면 될것 같아요. 46문. 46문,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46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18주일 문답을 같이 읽죠.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어디 계시단 말인가? 하늘을 아무리 찾아봐도 계신 곳을 찾기 어려운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료 59페이지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이 있는데,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의 의미는 59페이지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하늘로. 그 하늘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늘이라 그런 것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란 말도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 그냥 일반적으로 저 땅이 아닌 위의 공간,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하늘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새들이 날아다닌 곳.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에 가게 되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하늘 오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시편 8편에 가도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인자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하늘 위에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별들과 달들이 있는 처소로서 우리가 공중 말고 하늘이라고 가리키는 부분들이 이제 있지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의 개념으로서의 공중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의 처소다라고 가리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하늘을 보라 할때그 하늘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물리적 의미에서 하늘 말고, 공중의 하늘이라는 이 물리적 개념에서 하늘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이 있는데, 이 영적 의미에서의 하늘이 실제 공간적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심하면서 그 하늘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공간적 개념이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영적 의미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늘은 하늘인데 이것이 이제 물리적 의미에서의 하늘이다라는 거하고 영적 의미에서의 하늘이다라는 말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물리적 의미에서 하늘이라 그러면 이게 관찰이 가능해요. 관찰이 그리고 지시가 가능합니다. 저기 이렇게 가르쳐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사는데 우리 땅에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새들이 쨍쨍쨍쨍 날아다니네. 이런 한 공중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별들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 하늘을 좀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늘을 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공간 개념에서의 공중이 있고 하늘과 별들 처소의 하늘이 있다는 것은 물리적 개념이죠. 지시가 가능한데 영적 의미의 하늘은 저기라고 어디라고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물리적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공간 개념이 있는가 할때 공간은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차이가 뭐냐면, 이제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공간 개념은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인데, 이 영적 의미에서의 이 하늘의 개념은 예수님의 경우는 육체 가운데 부활한 육체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육체가 없이 영혼의 처소로 있기 때문에 영혼의 처소로서의 영적 의미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처소라고 그러거든요. 영혼의 처소. 이게 잘 보일까? 어차피 잘안 보이실 거예요. 뒤에는 이제 그냥 강의로 소리로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영혼의 처소다. 그러면 이 처소라는 개념 속에 이미 우리가 공간적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 개념이 있는 것이지 실제 물리적 공간은 아니죠. 물리적 공간으로는 잘 확인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을까 할때저 달이 있는 곳, 해가 있는 곳, 별이 있는 곳 가운데 저쪽이 있을까? 아니면 이쪽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관찰을 해서 아마 여기가 예수님 계신 곳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물리적 공간의 개념인데, 영적 의미에서의 우리 죽은 자들이 가는 영혼의 처소로서의 공간 개념은 망원경으로 저길 것이다,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공간 개념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의 공간 개념이라, 영적 의미에서의 하늘 개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므로 처소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처소는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처소가 있듯이 그 처소에 유비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에 유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의미에서의 공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거한다라는 말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집에 가서 거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유비하여 말씀하신 것이되, 실제로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차적인 적용은 우리 몸은 땅에 묻고, 몸은 땅에 묻고 영혼만 가는 것이거든요. 영혼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틀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존재의 틀 안에서 제한을 받는 육체적인 삶과 관련되어진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처소를 의미한다라고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머물러 있는 하나의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처소는 있어요. 그 공간의 개념이 육체 가운데 있는 공간 개념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죠. 다를 것이라. 그래서 하늘로의 의미를 보면 축복받은 자의 장소라서 낙원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게 되면,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그다음에 부자와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가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큰 구렁이 있어서 음부에 처한 그 부자가 아브라함 있는 곳으로 넘어올 수 없는 그곳이 도대체 어딘가? 그럴 때 거기를 낙원이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낙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 하늘로의 의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실제로 육체 가운데 우리 눈에 공중으로 오르셔서 그 전체적으로 사라져, 눈에 사라진 거죠. 눈에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대기권을 벗어나서 성층권을 벗어나서 나중엔 저 지구 중력이 미치지 않는 우주의 어느 공간으로 계속 그 몸을 입고 쑥 가셨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오르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우주의 어느 곳으로, 우주선도 없이 어떻게 가시겠어요? 몸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지.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고 하늘로 오르셔서 사라졌을 때 주님은 그 순간에 영적인 공간의 영혼의 처소인 영적인 공간에서의 낙원으로 옮겨가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오실 때 낙원에서 공중에 자기 모습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가면 주님 계신 걸 찾아갈 수 있을까? 주소를 몰라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어디에서 이렇게 그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올라가셔서 이렇게 구름 사이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게 되어신 순간 주님은 낙원이라는 처소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처소가 하늘에 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이를 곳이다. 이렇게 이제 하늘은 항상 하나님을 상징하고 높은 곳을 상징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영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렇게 되는 개념 안에서 주께서 실제로 공주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는 처소가 영혼의 처소인 낙원, 즉 하늘나라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늘 오르셔서 보이셨으나 그러나 계속 공간을 어디로 가 계셨다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이셔서 시야에 떠난 그 순간에 사라지신 거죠. 사라지시고 낙원에 가 계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장에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럴 때 말, 주님 가서 그 집 진다는 뜻이 아니시고 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은 주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낙원에 거할 곳, 그것이 확정되어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구원 사역의 단계가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의 처소의 예비성이지 주님께서 가서 또 뭐 집 지으시고 뭐 이런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받은 자의 상소서의 낙원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거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말하면 뭐죠?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이에요. 신국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그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을 쓰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첫째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 하는 통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같은 기도를 우리가 기도문으로 사용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다.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이 땅에 임한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뭐 덩어리가 하나 툭이 땅에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는 뭘까요? 통치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만일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 다윗이 다스릴 때 임의적인 통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항상 무엇에 따라 하게 돼 있죠? 율법이죠. 왕을 너희 가운데 세우되 그왕 옆에 율법을 두어 주야로 묵상케 하여 그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라. 그럴 때는 결국 이스라엘의 통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사 속에 그 현상을 드러내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잘 통치되어지면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만약에 불순종해버리면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때 결국 주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라 주께서 떠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그것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에 대한 표현이 될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계시록에서 말할 때에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나태한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그 말씀할 때 구원의 능력이 상실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잘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는 기관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요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지상 속에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그 통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이거 말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그 영혼이 어디 갔다 그래요? 천국에 애가 이랬다. 천국에 갔다 하는 천국은 바로 낙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낙원. 낙원이라 하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원은 신자들이 가는 곳이죠. 신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 땅에 신자들이 몸은 썩고 영혼은 낙원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죽음으로 분리가 될 때, 죽음으로 서로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신자들이 낙원에 가 있는 동안에 죄인들은, 악인들은 어디 가 있죠? 이제 음부에 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음부란 것은 낙원과 비교가 되어지고 대조가 되는 음부이니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 음부죠. 이 음부는 낙원에 같이 뭐가 없죠? 음부에 있는 것들은 몸이 없죠. 악인들도 몸은 어디다 놨어요? 썩고 있죠. 그러면 음부에는 누구만 가 있어요? 몸은 없고 영혼만 가 있죠. 영혼만 음부에 가서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을 맛보고 있죠. 영혼이 몸이 없지만 육신으로 인한 고통은 아니로되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뜨거워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영혼이 받는 고통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어도 영혼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라는 육체의 감각을 통한 고통과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가능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굉장히 슬픈 곳이에요. 아주 슬픈 곳.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저주를 하더라라는 그런 곳이죠. 반면에 낙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므로 그것은 그 천상 교회라. 그것은 그야말로 성화된 교회처럼 영혼이 이르러서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곳이 돼요. 이것도 가리켜 우리가 낙원이라, 천국이라 이렇게 일컬어요. 근데 이 천국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이 천국은 예비적인 천국이에요. 예비적인 천국이에요. 예비적인 것이죠. 그럼 이 천국에 이른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낙원에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낙원에 있던 이 영혼들과 음부에 있던 죄인들의 영혼들이 각각 몸을 입고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은 그대로 몸을 가지고 몸만 변하게 돼요. 이 땅에 주오실 때 살아있던 자들은 몸이 순간에 변하는 거죠. 몸이 변하는 거죠. 부활한 자들의 몸은 새 몸을 입죠. 부활한 자들처럼 새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홀연히 변하여 새로운 몸을 입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죠. 백보자, 마치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다 서게 되죠. 의인과 악인이 서게 되는데, 의인은 죄 없음을 선언받고, 악인은 죄 있음을 선언받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받는데, 심판의 내용은 의인들이 내가 과연 주의 심판 앞에서 의인임을 선언받고 확인받고, 마치 이거 뭐가 같냐면 로마서 3장 1장 3절 4절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정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제2위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은 나사렛 예수를 보는 우리가 어떻게 그가 우리와 같이 인성을 취하셨으나 그 인격성은 본래 말씀이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똑같이 인성을 갖고 우리와 같이 갈릴리 호수를 거니셨고 예루살렘에서 배고프면 밥을 먹으셔야 됐고 주무시고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셨고 또 기뻐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그분이 과연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부활로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본래 그가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가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본래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최후의 심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 아들로 되어졌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신자가 되었는데, 신자가 된 우리가 과연 정말 의인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아는 죄, 숱한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근심케 하는 죄의 누름이 내가 안에 있는데, 내가 과연 의인인가? 그랬을 때, 몸은 땅에 묻고, 우리가 영혼에 낙원했을 때 확인받죠? 확인받는 그 순간에 이 확인은 모든 의인을 다 몸으로 부활시켜서 악인들과 더불어 온 천하 만민을 모아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새 몸을 입히심으로 결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 너는 악인이라. 완전히 이 나눔의 이 심판은 영단번의 완전한 심판이요, 취소 변개되지 않는 심판이요. 따라서 이 심판 이외에 더 상소할 다른 심판이 없다. 영원하며 확정적인 심판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끝은 이미 중간 단계 안에서 확인되어져요. 내가 낙원에 이르렀는가? 그래서 낙원에 이른 영혼들은 그렇게 돼. 그럼 의인으로 최후 심판 앞에 의인으로 선언받고 악인들은 악인임이 선언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져요. 그러면 그 의인들이 선언받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주께서 이루실 그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면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루시는 나라, 이 진짜 나라, 이게 새 하늘, 하늘과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와 새 땅은 땅도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삶을 암시하죠. 그래서 새로 부활된 몸을 입고 하늘과 땅을 존재의 공간으로 삼아 옛 아담과 하와가 산 것처럼 하늘과 땅을 존재의 공간으로 삼아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도 새 것이죠. 새 것이죠. 그러나 육신 가운데 영원히 결합된 그런 존재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사는 이 존재, 근데 왜 새롭냐? 새롭다는 것은 옛 것과의 비교 관점이죠. 비교 관점이니까 이 새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돼요. 죄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과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 고하는 것이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그것이 다 새로움을 설명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약속으로 주어진 것인데 지금 이미 실제로 주어진 것이 있어요. 약속의 씨는 그게 뭐냐면 생명 열매죠. 생명나무, 생명수예요. 또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주어졌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는 뭐가 없냐면 조건에 따른 약속이 없는 거예요. 행하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영영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없고, 여기는 뭐예요?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위협이 이 땅에 있었어요. 여기는 그것이 없어요. 따먹으면 죽으리라, 여기는 그런 위협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시록 21장 이후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저주가 없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육신은 어떤 육신일까요? 라는 때 질문의 답은 뭐냐면 모른다가 답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어떤 육신 모르지만 분명히 하는 것은 그 육신을 사는 육신이 죄의 고통 앞에서 눈물 지는 것이 없고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을 사는데 그 육신이 남자와 여자가 되어 결혼한 형태는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것도 뭐가 있냐면 낙원에서는 몸이 없기 때문에 남녀 개념이 없는데 새와 새 땅에서 없습니까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네가 천국도 모르고 한 말씀도 몰랐다, 그리고 죽은 자가 형제가 7일 형제가 있는데 마침 결혼하고 자식 없이 죽고 또 동생한테 시집 가고 또 죽고 저기에서 마지막까지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예수님이 네가 천국도 모른다는 것이 낙원에 가서 한 얘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와 새 땅에서 얘기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정확치가 않아요. 세월과 새 땅에 육체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육신과도 살 때 단성으로 질지 남녀의 양성으로 질는지, 그래서 다시 생육하여 충만하는 말씀이 이때 말씀이 유효적으로 적용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곳은 지극히 아름다운 어떤 관계로 되는지 모르지만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이때까지 충만하라는 게 충만이거든요. 충만하는데 이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 주께서 재림하신다면 충만한 수의 결과로 살아가는 새 땅 속에서 다시 번식을 위한 그런 남녀 성의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이로 인해서 번식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해볼 수 있어요. 그건 다 이게 추측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확정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르니까 이건 하나님 예비 남겨두셨어요. 궁금하면 빨리 가서 물어보는 거 하나님. 빨리 낙원에 가서 주여 어찌 되게 싸움나이까, 제 평생 왼수를 또 만나겠나이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이 땅 80년 산 남편이 영원한 남편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참 기쁘겠죠? 떼낼 수 없는 참 기쁠 거예요, 그죠?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실제 지금 여러분이 거느리고 계시는 그 남편이 평생 여러분이 거느려야 될 남편으로 새로가 새다해서 헉헉 된다 할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면 그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지금이 그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거룩해. 영원한 상태에서. 전혀 괜찮다. 그러니까. 피차, 아마, 일단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묘사를 보게 되면, 다만, 숱한 찬양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때 무슨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할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해도 이미 완성된 다음엔 더 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찬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과거 것을 회상하며 자꾸 찬양하는 것일까? 그럼 우리 옛 노래만 부르는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새해가 새 땅에서 부르는 새해가 새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땅의 아담과 하와의 옛 창조와 그 다음에 역사의 계속적인 이것과 그 다음에 주의 재림과 또 최후 심판 이런 등등의 지나간 일에 대한 찬송만이 아니고 이 생활 새 땅에서 계속적으로 경험되는 은혜의 새로움을 찬송하게 되어져요. 그럼 무슨 은혜의 경험을 계속하게 될까? 어떤 종류의 은혜의 경험을 계속하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시는 죄로 인해 타락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성이 있어요. 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 다시는 뭐죠? 아담과 하와 때처럼 죄로 인해서 타락할 가능성이 없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성으로 인한 은혜의 찬송이 새롭게 경험되어져요. 계속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경험될까는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여기까지 하는 게 원리만 아는 거예요. 적용의 경험은 아직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을 못했어요. 그거 해봤다면 제가 이렇게 여기 있지 않고 에녹처럼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말하면 그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말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하죠. 천국 간다 하니까 이 세상은 멋대로 살고 천국은 가는 곳이고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할 때 해서 좀 이렇게 좋지 못하다 해서 간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현재성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개념은 첫 번째 통치 개념을 얘기할 때는 그게 맞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것이라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함을 쓰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이 주여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옵시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이 간구는 성령이 인도함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맞물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 개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은 뭐냐면 낙원인데 이 낙원은 저 하늘 저 별은 엄마 별 저 별은 아빠 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 실제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몸을 부활하셔서 몸을 입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저 보이지 않는 저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순간에 사라지심으로 어떻게 돼요? 물리적 공간 여행이 아닌 영혼의 처소로서의 낙원에 가 계신 것이요. 주께 재림할 때는 영혼의 처소 낙원으로부터 모든 자를 다시 몸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거죠. 그 순간 공중에 나타나시죠. 순간 공중에 나타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의 천국은 마지막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가 실질이면서의 천국을 가게 되죠.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가시면 어디냐 그러면 낙원이라 첫 번째 재성소 낙원에 가 계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간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26장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28장 20절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볼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그렇죠? 주님이 두 말을 하셨네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11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인성에 따라 몸으로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을 의미하신 것이죠. 그래서 26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실체 육체로 그를 볼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사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실 보혜사로서의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보혜사로서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따라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따라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다, 인성에 따라서는 육체는 썩어짐을 당하신 것, 영혼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장소적으로 실제 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 실제로 저기 주님께서 장소적으로 옮겨가신 것은 사실이다. 장소적으로 옮겨서 사실이다. 그런데 이 장소적이란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그 밑에 자연적 장소냐, 물리적 공간이냐, 이게 육체로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가 여기다라고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적이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장소인가 이거예요. 그럴 때 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 뭐냐, 초자연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장소라. 초자연적이며 형이상학적 장소라, 그래서 영적 장소라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며 형이상학적 장소라. 따라서 그것은 형이상학이란 말은 굉장히 그죠 말이 어렵죠, 그죠? 형이상학. 그게 뭐냐,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하는 이상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을 초월한 영역을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초물리적 상황을 형이상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초월한 것은 형이상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형이상학적 문제예요. 물리적 안에서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초월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형이상학 장소는 장소예요. 초자연적 장소라. 그러나 장소는 장소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언어 분석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상학이고 초자연적이면 장소란 말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장소란 말은 항상 시간 공간과 물체적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물체적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체가 없이 장소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육체가 있고 물체가 있어야만 점유하는 게 생겨. 점유,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내가 서 있는 이 발바닥을 그려보면 난 이 발바닥에 그리고 내 몸집만큼 부피를 갖고 이 공간을 내가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당도 예배당 이 터라는 이 공간을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소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데 초전적이고 영적이다 그러면 차지하는 공간 개념을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안 나와야 되니까 언어 분석한 사람은 이거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불구하고 장소 개념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영혼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육체처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혼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제한적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어떤 제한 때문에 그 제한을 그려보면 공간적으로 투영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능청을 떠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들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죠. 사단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저런 개념이 없어요. 편재성, 그리고 무소부재, 그 개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누군가 이거 질문하셨었는데, 마귀가 자기 부하인 수하인 귀신들을 부려 너는 저기에 이렇게 이 공간 안에서 이 우리들을 향하여 역사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죠. 그가 계획하면 인간도 전투부대를 동시에 쫙 보내버리면 약 전투가 어떻게 해요? 여러 군데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사탄의 권세와 역사가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탄이 무소부재하거나 편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성하고는 달라요. 귀신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과 동과 서에 함께 동시에 충만하게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충만성은 어떠냐면 이게 이제 전체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성은 여기에 가득 계세요. 그래서 가령 이 공간에 드라이 아이스를 뿌린다 그래요.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처럼 여기에 딱 어떤 그 기체를 뿌리면 가스가 꽉 차겠죠? 꽉 찼으면 이 공간에 가스가 꽉 찼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이 공간에 가스가 충만하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충만은 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계에 가스가 이 공간에 차듯이 충만하다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다 충만하면 어디에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스 여기 다 차면 이게 이 가스를 피하려고 구석에 들어가도 가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가스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주와 편재를 얘기하지만 일차적인 이해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만을 얘기하면 마귀도 순간순간순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어디서나 경험돼. 우리가 한국에서 마귀를 싸운다면 영적 싸움을 하면 뭐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가면 안 그러나 어디 가나 경험되는 마귀 존재의 실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서나 경험되는 게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의 마귀는 편재성이 있는 거죠. 일차적이면서 편재성은 그 정도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더 큰 편재성은 뭐냐면 어디에 가 있으나 전부가 계신 거예요. 어디에 계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가스가 여기다 충만하다 그러면 이 구석에 가 있으면 가스의 전부를 맛보는 거예요? 일부를 맛보는 거예요? 일부잖아요. 그렇죠? 가스의 일부. 저쪽 가도 가스의 일부. 여기 가스가 꽉 차 있지만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다 가스가 퍼져 그 일부 일부를 만나는 것뿐인데 하나님 충만을 안 그런 거예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 전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가 한 점에 다 계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이 점에도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 다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 자기의 쫙 충만을 펴신데 여기서는 손끝만 보고 여기는 발끝만 보고 하나님이 여기는 머리카락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하나님의 완전한 전부를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점에도 한 꼭지에도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충만성과 편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은 인간의 영혼, 천사 이것은 다 보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초월적 탁월한 존재 방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절로 여기서 절로. 그러니까 영혼 영적 존재지만 보내심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공간의 개념. 보내신 받은 벌써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으니까 벌써 우리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관계 안에서 그것은 제한성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연적 장소 아니지만 초점이 초연적 장소다. 그러므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심히 고통을 받으셨음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인 반면에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최상의 위엄을 가지셨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지옥 강화는 비유적이나 승천은 뭐요? 장소적 표현이다. 그래서 대조가 뭐냐면 지옥 강화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의 대조는 지옥강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는 뭐냐면 비유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우편에는 장소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승귀 높이 돌아가심 돌아갈 귀 그래서 다시 오르사 자기 위치로 돌아가시는 승귀와 비하의 대조성이 그 안에 담겨있고 승귀는 실제적이고 장소적이며 비하는 지옥 강화는 사실은 낮아지심에 대한 의미다. 그리고 언제 하늘 올라가셨는가?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에 오르셨다.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이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던 것은 결국 창세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영적 비밀들을 이미 주어진 구약 계시를 기초로 사도들에게 깨우쳐 풀어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기도하며 성령 강림 때를 기다렸다가 성령 강림하실 때 설교할 수 있는 뛰어난 뭐예요? 신학적 통찰과 안목을 갖게 되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강의를 이렇게 집에서 컴퓨터로 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컴퓨터 만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컴퓨터 인터넷에서 이메일도 하고 다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웹도 쓰고 인터넷 뱅킹도 하시고 다 그러신단 말이죠. 그런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다니. 그러시면 합동신학대학원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 밑에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뜨면 요 아래쪽에 그 관련 기관 사이트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또 위쪽인가? 거기에 보면 사이버신학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신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 들어가셔서 회원 등록하시면 무료예요, 무료. 회원 등록하면 예. 네. 저 것도 없어요. 합동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세요. 합동신학대학원의 사이트 이름이 www. 모르는데 나. 아마 이걸 것 같아요. 합동 ac.kr 일 거예요. 이걸 거예요. 한글 쳐도 나올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홈페이지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 뜰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보면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아신 분이 계시네. 사이버 신학 연구원인가? 연구소인가? 연구소? 예, 여기서? 예, 여기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클릭을 딱 하시면, 그러면 이제 사이버 신학 연구를 들을 수 있는 강좌가 쭉 떠요. 강좌 뜨는데 그 강좌는 이제 들으려고 그러면 회원 가입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는데, 회원 가입하는데 뭐 언짢은 내용을 묻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무료고, 그러니까 이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들이 강의한 것 중에서 필수 과목은 없고 선택 과목만 있어요. 필수 과목은 학교 와서 배우고 선택 과목으로 이제 쭉 강좌가 신약, 구약, 조직신학, 역사, 뭐 해서 선교, 상담까지 쫙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참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들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렇게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무료 사이트로 사이버로 제공해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보기에 나쁜 점은 뭐냐면, 사이버 강의를 의식하여 전문화된 스튜디오 산 게 아니고 교실에서 수업하는 그냥 찍은 거기 때문에 약간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화면이 크게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곧 끝나고 나면 화면이 조그만 거로 바뀌어 버려요. 왜냐면 큰 거로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돈이 많이 들어요. 신학교에서 누가 돈을 좀 후원하면 이게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강의를 좋은 화질로 제공을 못하고 그 학기에 하고 있는 것만 좋은 화질 제공해요. 나머지는 다 화질이 좀 나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어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해. 돈이 학교는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 교회에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교회들이 돈을 학교에다 안 써. 그래서 학교는 도서관도 돈이 없어 책을 못 사고, 학교도 이런 사이버 신학을 이렇게 제공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뭐 제공. 그런데 교회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닌데 투자를 안 해요. 투자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화질도 나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지금 진행되는 화질은 좋아요.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으면 좋은 화질을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한 번씩 옛 것들도 좋은 화질로 복원시켜 놔줘요. 다운로드 받으라고. 그때그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들으면 되는데, 상담도 참 좋고, 그다음에 뭐 강의가 좋은 게 많으니까 들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했지만, 신학생들하고 거기서 자켓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두 학기를 했는데 8문까지인가 나갔어요. 그게 얼마 안 나갔죠? 챕터 8. 그러니까 15주 강의 2시간씩, 30시간씩 거의 한 60시간인데, 그동안 나가도 앞에 조금 못 나갔어요. 좀 자세히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한 번에 한 챕터씩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40주가 걸렸지만, 거기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조금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들어보시면 들어보시고요. 그런데 그 외에, 제 강의 말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강의 좋은 게 많으니까 관심 있는 대로 들으시면 되고, 이렇게 같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집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신 귀한 집사님들에게 소개하여 듣도록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어도 강의를 따라 들어가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47문. 47문 이미 앞에서 얘기한 부분 같아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7문. 자, 같이 읽을까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찬에 예수님이 인성으로 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예요. 이게 루터파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루터파 교회는 인성으로 더 이상 세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으로 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개혁파는 장로교는 인성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므로 성찬도 인성으로는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성찬에 임하신 것은 신성과 위엄과 은혜의 성신으로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임하실 뿐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찬에 주께서 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찬에 주께서 임하시는가? 이럴 때 육적으로? 아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그게 개혁주의 생각이 되는 거죠. 48문. 아, 그러면 캐톨릭은 뭐죠? 캐톨릭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예요, 캐톨릭도. 천주교도 육체적으로인데, 루터파하고 차이는 뭐냐면, 루터파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인성이 이 땅에도 있기 때문에 육체로 임하는 것이고, 천주교는 뭐냐면 빵이 육체로 변했기 때문에 육체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 임한다는 것에서는 루터파나 천주교나 같다고 볼수 있는데, 그 인성이 어떻게 임하는 거냐 할때 설명 방식이 달라요. 설명 방식이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나중에 뒤에 성찬할 때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48문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것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는 두 본질이, 신성과 인성이 두 본질이 한 위격, 말씀이신,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신성을 본래 가지신 것이요.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이렇게 신성을 본래 갖고 계신 것인데, 그분이 인성을 취하고 있다면, 신성으로 땅에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시다면, 그 신성과 결합된 신성을 취하고 계신 말씀이 또한 인성을 취했으므로, 신성에 따라 말씀이 함께 계시면 인성도 따라와야 하는데, 인성은 하늘에 있고 신성만 땅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하면 두 본질의 분리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두 품성, 두 본질의 한 위격이라는 기독론적 고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루터파에서 이렇게 개혁파에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같이 읽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거치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말아라. 인성이 신성이 있는 어디에나 있어야 두 본질 사이에 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너의 전제가 틀렸다 그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비분리적으로 한 위격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인성은 신성이 있는 곳에 어디나 있어야 한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잡해졌죠? 쉽게 예수님은 한 말씀이신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영원히 함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 있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항상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아니라고 말할까 보네요 제가? 맞아요. 그러므로 신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어야 하되 그러므로 신성이 있는 것은 인성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럴까요? 항상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신성이 있는 곳에 인성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항상 같이 있죠? 라고 되물어볼 수 있죠. 그러겠죠? 거기든 설명은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항상 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두 본질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로되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있는 곳에 인성이 항상 있지 아니한 까닭은 뭐냐면 뒤집어 인성이 있는 곳에 신성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이란 말로 이해함으로 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근데 쉬운 말인데 내가 말을 참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계셨다. 맞아요? 틀려요? 인성으로. 아니죠?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인성으로 또 하늘에 계셨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신성으로는 하늘에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죠? 왜냐면 항상 신성을 취하신 그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신성을 안 가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하늘보좌를 비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인성을 취하셔서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라니까. 하늘보좌를 취했다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함으로 순간 인성을 취하신 기간 동안은 이위일체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는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이셨어요. 그러셨죠? 신성으로 예수님이 항상 하늘에 계신 것이죠. 신성으로 그분은 안 계신 것이 없으셨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인성에 따라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성에 따라는 제한을 받으시나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성으로는 제한을 받으셨으나 신성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에 따라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럼 인성도 어딘지 다 따라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 인성은 인성으로서 제한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신성이 있는 어디에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은 인성이 있는 곳에도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 그래서 인성으로는 안 계시다. 그럴 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49문 여러분 교재 59번에 59페이지 48문 설명 한번 봅시다. 48문 59페이지에 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위격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이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의 의미를 알겠죠? 위격조 연합이라는 말도 알겠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위격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그 뜻이 위격 연합이에요. 이 위격 연합이라는 말은 이거는 뜻은 아니에요. 자, 위격조 연합과 대비되는 말, 본질의 연합, 두 본성들의 연합. 그거 주세요. 두 본성들이 한 위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그 뜻이 위격조 연합이에요. 그 풀면, 위격조 연합을 더욱더 풀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또는 두 본질이 말씀 곧 성자 하나님이라는 한 위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말. 그게 뭐예요? 위격적 연합이란. 다시, 위격 연합이란 말씀이신 곧 성자 하나님의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란 두 본질이 연합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말. 주의 땡땡 하고, 이 말은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동되거나 섞일 수 없음을 말함. 그렇죠? 두 본질이 서로 섞이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과 파란색 물감이 합쳐져서 섞인다는 뜻으로 섞이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따로따로 떨어져 있거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되거나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 사이에 혼동은 없으면서도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위격적 연합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론과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신학적 풀이가 자꾸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설명을 많이 해도 틀린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학자로 만들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목사가 되실 분도 아닌데 이 말을 왜 가르치냐,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요리문답은 기본 요리, 기본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목사가 될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고 뭐죠? 모든 성도들이 이 정도의 교리는 기초적으로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요. 교육의 대상이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신하되 이 교도가 많은 지역에서 성인들이 개종해 올 때 가르치기 위한 책이었어요. 이거 바로 성인들에게 개종할 때. 그러니까 이건 기초요, 기본 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49문. 그런데 나는 듣긴 들었는데 설명은 어렵네요. 그러면 답은 뭐죠? 뭐죠? 듣긴 들었는데 집에서 누구한테 말하려면 참 어렵네요. 이렇게 되죠? 가르치려면 잘 안 되죠? 그럴 때 답은 뭐예요?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드시고. 그리고, 그래요.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조금씩 나눠보면요. 가르친다는 말보다 나눠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자꾸 해보고 하다 보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또 설명하는 가운데 내용이 조직화되어지면서 성령의 도심으로 깨달아 하는 것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품고만 계시지 말고 말로 자꾸 표현해서 이렇게 옆사람 쿡 찔러서 괜히 대화거리를 이렇게 뭐 딴 얘기하지 말고 위격전화 바로? 뭔 소리요? 그러면 위격적 연합! 그래서 사람이 피해 다니게 만나면 뭐 교리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피해 다닐 정도로 자꾸 이렇게 말해 버릇하면 알아져요. 많이 알아져요. 나 60페이지 나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인성에 신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신성이 함께 있지 않다. 인성이 신성에 따라 늘 함께 있지 않다면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위격적 연합에 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 인간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하나님이 곧 인간이시므로 이성에 취하신 그리스도의 위격은 신성의 충만함을 누리신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성령과 신성의 충만함이 없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인성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죠. 인성이 다른 우리와 같은 유한한 피조물의 위격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음에 그가 또한 신성을 늘 영원토록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에 미쳐진 결과는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의 존엄과 성령의 충만성이 인성에 밀려온 것이죠. 덮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면서부터도 성령에 충만하셨으며 살아 인생 중에 기여하시는 3년 동안 늘 성령의 충만함이 완전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스쳐가는 죄에 대한 의식조차 없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라고 할수 있나요? 아이, 그렇죠. 인성의 기준이 뭔데? 죄가 있어야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본성상 타락한 인간이 됐다는 의미에서의 본성상 타락성이랑 부패성은 우연적으로 부여된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될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순전한 상태로 창조되고 죄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성은 신성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것이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패한 성품이 있는 것으로서 그 인간의 원래 인성의 참된 본질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더해진 상태로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지 인성 자체는 공유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는. 그래서 그의 대속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다 같이 읽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다 읽어서 읽으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과 동등하여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격적 연합에 의하여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위격이 말씀 곧 성자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신격의 연합이 되어 있는 인성에도 그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설명드린 정도로 일단 접고 다른 기회에 또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어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9문 교재를 보세요. 자, 49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 이거는 뭐 쉬워요. 읽으면 그냥 답이 나와요. 자,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그의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유익. 첫째,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신 사역을,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중보 사역이 천상의 사역으로 옮겨갔다가 되어진 거예요. 천상 사역의 중보는 무엇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사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간구를 드리신다는 의미에서의 천상 사역이 중보 사역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걸 행하신다. 두 번째, 천상 사역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몸이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 또한 하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연합되어 하늘에 가 있다. 이 연합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라 이 말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몸이 실제 땅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 몸은 썩고 영혼이 가잖아요.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10절의 그 풋노트에 성경 구절이 79페이지 나와 있는데 예배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렇게 앉혔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믿을 수 있는가?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을 말하고 있죠, 성경이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가 부활을 승천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네, 또는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죽으심에 우리도 같이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 몸이 다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죠. 이 교회 우리가 다 함께 지체로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와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불가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몸이 각각 떨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우리도 인성에 따라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가 죽으심에 따라서 그의 죽으심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요,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 것이요, 그가 하늘에 계실 때 우리도 하늘에 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좀 사도바에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있죠. 몸은 여기 있죠. 영혼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도 여기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미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늘에 있는 자로 주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보시는, 점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미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떨어져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자였어요. 때가 됨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여금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미쳐져요? 의롭다 하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미쳐져요. 시간 역산에서는 이때 비로소 의롭다함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져 그가 하늘에 있으며 우리 또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주의 작정 안에 설명되고 있으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늘로 이끌러 올리실 것 보세요. 올리실 것은 미래죠. 있으면은 뭐예요? 현재죠. 현재와 미래가 같이 설명되고 있네요. 이렇게 현재 있음에 영원한 현재죠. 영원한 현재니까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인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가 실제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에 대한 보증,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보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어 있음에 나타나는 것이지 끌어올림에 비로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자녀인데 자녀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요. 삶으로 구원받은 자 이미 증거되고 있는 것이지 삶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상황이, 존재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열매라고 그러지 근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와 근거는 다른 거예요. 성화는 구원의 열매인 것이지 구원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셋째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주신다. 글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역사의 실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신다. 여러분, 49문 60페이지에 있는 설명문을 보면, 가,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 교재 나온 것으로 다시 한 줄씩 요약한 것인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하늘에 오를 것임을 확신케 하신다.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 참 중요하죠.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요한복음 7장을 보자. 요한복음 7장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읽어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7절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아직 저희에게는 계시지 아니하시니, 왜냐하면 영걸받지 못하신 거로. 영걸받지 못하신 말씀의 뜻은 뭘까요? 그가 부활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승귀, 다시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음을 뜻하는 거죠. 그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부활 이전에는 성령님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에 없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역사는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고 역사 이 땅에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성령께서 계신 거냐면, 예수님이 이게 부활 승천하고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야만 교회가 탄생되어진 의미에서는, 그건 뭐냐면 옛부터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옛부터 교회를 이루어 오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 이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심에 대한 증거요, 역사적인 현현. 성령님의 역사적인 존재성을 드러내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하는 사건이에요. 이때 비로소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하여 오시듯이 비로소 왔다 뜻이 아니고, 이전에도 다윗에게 영의 역사가 있었고, 심지어 사울에게 있었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이들에게 다 영의 역사가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이 역사의 전체 속에 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내면적으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임하여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특별하신 구원사적 역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적 활동이심을 오순 성령하는 자 그때 드러내신 거예요. 그 의미 해석을 이제 구약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예언에 대한 성취, 요엘서에 대한 성취로 이끌어 주시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므로서 신약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성을 경험하고 더 명료하게 경험하는데, 구약 백성들은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교회라는 외적인 틀과 수단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 비해서 성령의 충만성이 훨씬 미약하고 우린 더 분명하고 그런 관계가 있죠. 주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것이 이제 부활 사건 이전에는 없는 것이요, 부활 사건 이후에 있는 것이죠. 같이 보자.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지금은 에녹과 엘리야가 그리스도처럼 율법이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승천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들의 승천은 뭐죠?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승천에 근거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승천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고,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재림 때 살던 사람들이 다 하늘로 휴거를 받죠. 그와 같이 그들도 하늘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2년인가 2년 가을인가 2003년인가 안수집사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인간의 전적 부패와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손 드시고 성경에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 인간 모두가 전적으로 죄인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피셨어요. 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무엇에 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 그 생명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오르는 은혜를 베푸신 특수한 경우지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이 율법의 의인이기 때문에 승천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지난주에 나눠준 핸드아웃은 다음 시간에 오셔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또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 비록 육체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느나 우리가 천상에 이를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의심치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와 함께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모으신 이 자리에 모으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믿음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